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사의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가 사용됨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오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었냐?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 해결하시기 전에 고난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고난의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요. 배우는 목적,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참고 견디셨음을 알게 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알게 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고 또한 죄를 가져가신 것을 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3년 동안 함께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은 3번이 들어가죠. 유치부는 1년 과정이 전도집회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 그리고 천국까지 나와 있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되새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중고등부 참빛에 보면 우리 되새김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갖고 살라고 어떻게 보면 1년 주기로 아이들한테 잊지 말라고 3년 동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유임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을 전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320군데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22장과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고난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예언 말씀을 저희가 찾아보면서 전도집회 때 다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군데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말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슬펐던 게 친구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함께 있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배신하고 떠났죠. 이 친구에 의해서 배신당한다. 세상에서 친구는 참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뒤꿈치를 들었다.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떠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언이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취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임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성취, 친구에 의해 배반당함. 같이 성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으로 입은 맞췄는데 팔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가까이 했는데 이미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나중에 그 종말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랑 항상 가까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배신한다,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돼요. 청년 때부터 구원받고 그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같이 일을 했고 같이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아파했던 것이 그 말씀을 알고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났던 사람들. 데마도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픈 것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이것은 참으로 큰 겁니다. 이게 예언이 됐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또 은 30에 팔렸고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능욕당하시고 까닭 없이 미움받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되 그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으셨죠.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동있게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미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들. 왜 조용히 했을까요? 여기에 잠잠하게 받아야 되는데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주인이 죽일 때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도, 그러니까 반항 하나 없죠. 옆에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묵묵히 받게 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따라갈 길은 잠잠히.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요, 잠잠이에요. 그거야 똑같이 표현된 게 성경 시편에서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까닭 없이 고난받았지만 잠잠히 계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선진들은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잠잠한 양같이.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잠잠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7번 대신 고난을 받으심. 거기에 성취된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잠잠한 양같이 고난받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확증된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왔더라면 사랑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와서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찰때 주님을 알게 됐고 지금은 사랑을 채워가고 있죠. 또 8번,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 이사야 53장 펴셨으니까요. 12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혔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죄를 담당하셨도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번. 손과 다리가 찔림 받고 시편 22편에는 이 말씀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한번안 믿어서 별명이 붙습니다. 의심많은 도마. 근데 한번 의심했거든요.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마의 별명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의심많은 게 아닙니다. 아직 확증하지 못한 거죠. 확신하지 않은 도마, 차라리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의심 많은 도마 하니까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 의심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믿음.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한번 뜨게 이렇게 딱 하셨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니까 확실히 보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그 상태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 번 듣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 희한하게 의심 많은 도마로 별명을 붙여놨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도마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시인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아마 할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요. 확신 얻게 됐죠. 이 뒤에 도마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아마 이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도마도 이렇게 믿었다. 너희들도 이 말씀 가지고 확신을 얻어라.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더 복되다 그랬죠. 그리고 10번 조롱과 모욕당하심, 11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포도주는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근데 쓸개탄 포도주예요. 마취 효과가 있답니다, 쓸개는. 근데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포도주 입에 댔다가 안 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고요, 쓸개, 근데 입술은 적셔셨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갈증 정도 약간 해소하는 정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쭉 보면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참지 않고, 아픔을 거기에서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무통제가 있거든요, 무통제. 요즘은 무통제를 맞으니까 고난받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통제가 만약에 있었어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 거예요. 왜? 그 고난을 받아야 이 잔을 확실히 마시는 거거든요. 또 12번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다. 13번 옷을 제비 뽑고, 14번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한 뼈였습니다. 우리는 꺾어진 뼈였어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꺾어진 뼈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뼈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15번 옆구리가 찔려서 돌아가신다. 16번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 이사야 53장 펴진 곳에 보면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담당하셨고, 이제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삼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고요. 이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묘실이 되어 있고 나나주에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에서 시체를 가져가게 되고요,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곳에 묻게 됐습니다. 부자였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돌하게 시체를 가져갔다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이 이제 없었죠. 예수님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안 되니까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잘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 16번까지는 고난받은 것만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말씀도 성경에 수두룩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16개의 말씀 100% 다 성취가 됐죠. 주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맞춰지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320군데라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한번 연구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큰 2번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이 가상칠언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 성장, 이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죽으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탄생보다는 죽으심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 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기약이 이르면 그 기약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아마 증거로 다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가상치료는 용낙자기 갈성혼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한자를 썼던 시대에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용낙자기 갈성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세 곳, 요한복음의 세 곳, 마태복음의 한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이 딱 4번이에요. 여기 4개, 7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가 버리시나이까, 이게 중간입니다. 앞, 뒤로 누가복음 2개, 요한복음 1, 그리고 요한복음 2개, 누가복음 1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싶으면 용낙자기 갈성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낙자기 갈성혼. 저는 한번 들었는데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외울까 했는데 아 이거 딱 들으니까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하면 가상치론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용. 용서해 주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 그리고 2번 낙.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죠. 낙원에 있는 바로 죽자마자 이 사람은 천국에 간. 근데 상급은 없을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천국 갔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아들 자자에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네.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가족 형성이 되죠. 구원 받고 나면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누구야 누구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야 누구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큰형이죠. 큰형님입니다. 우리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밑에 다 비슷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줬는데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칭도 참 중요하구나. 형제라 부르심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부를 때 호칭이 잘못됐다면요 고쳐야 됩니다. 안 되면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또 4번 기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전 3시에 못 박히셨고 9시쯤에 어둠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떻게 되죠?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잡았다고 하죠. 정확히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또 갈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6번 성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7. 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네, 7.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때 쉽게 돌아가신 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가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본을 끼쳐.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잠잠히 고난받은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본을 끼쳐졌다는 것은 그 삶을 그대로 사셨다는 거죠. 교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은 잘하고 성경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보입니다. 그런데 놀아주는 것으로 아이들을 만족시킨다면요 노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놀아주러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학교는 마치 유치원이 아닙니다. 항상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셔야 되거든요. 본을 끼쳐. 이 본이라는 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또 잘 제시해 줍니다. 인생에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살아가야 될 이유, 목표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본을 끼친 이 뒷걸음을 따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냥 뒤에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도 거인들의 발자취라는 책도 있습니다. 신앙의 거인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요 읽고 그걸 습득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신앙 전기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마음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를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동요하고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책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말씀은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되고요, 책도 읽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자주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유인물 보시면요, 3번 본을 끼쳐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집센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고 자기 생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죠.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세상에 붙잡는 게 참 많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는 시키지만요, 마음까지 변화는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180도 달라졌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린 그 뒤 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4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올리브 기름.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드리신 기도로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원자가 빠졌네요. 이 기도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 공간 자체가 배경이 올리브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의 트리라는 그리고 또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것이 합성이라고 합니다. 1번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짜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지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토양과 기후가 올리브 재배에 적합한 이스라엘은 양질의 올리브 기름을 생산 수출하여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경제를 지탱해준 뒷목이었다. 시편 45편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올리브 기름을 했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그 중에 이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부었던 이유가 그걸 짠 이유에서 나왔다고 해요. 한 방울까지도 다 짜는 모습.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는 두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첫째,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단계이고, 다음은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 무게추나 나사 등을 이용해 짜는 단계랍니다. 밑에 부분, 중간 부분에요, 첫 번째로 짠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또 아랫부분에 두 번째 짠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었고, 세 번째 짠 기름은 용도가 다양했는데 가정마다 있는 올리브 등잔을 밝히는 데와 여자들의 화장품과 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네 번째 기름은 더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남은 찌꺼기를 짜면 나올 것 같지 않은데도 기름이 바구니 옆으로 흘러나와 마지막으로 짠 기름은 잿물을 부어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틀의 주인에게 1%의 기름과 짜고 남은 찌꺼기를 주고 그 찌꺼기는 뗄감으로 사용할 정도로 버릴 게 없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건 이 한 방울까지 짰던 기도. 우리는 혹시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쥐어 짜듯이 혹시 간절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쥐어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쉬운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산이 올리브 기름이 있었던 감람산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겟세마네 대의 기도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으라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보여주셨습니다. 2번, 예수님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 처절하게 기도하셨다. 그 밑에 부분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섞여서 실제로 나오는 모습,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게 나온대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정도로 기도했을까요? 120대의 채찍을 맞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할 것도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죠. 왜? 예언대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책으로 그냥 읽고 지나칠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충분한 예산을 세워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본을 끼쳤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못했던 걸 쭉 정리할 수도 있고 잘했던 걸 정리할 수도 있어요. 아쉬운 걸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을 다시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라는 그 뜻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실제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죠.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한 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져요. 왜? 예산이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1번, 가족들이 2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는 로마서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요, 나중에 목 잘려 죽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즐기고 대충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산을 확실히 세웠죠. 예산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피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본을 끼친 주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려면 사복음서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 교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